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제가 안 하던 질문을 막 하고 그러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이 어떠한 은혜로 우리 함께 하시는지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또 순종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항상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예측 불가능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잘 살아도 내일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고요. 네, 낙심하고 그 낙심 가운데 한참 동안을 괴로워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너무 감사한 건 내가 의지가 강해서 아니면 내가 지식이 많아서 내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그런 예지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죠. 네. 그게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는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듣는 마음을, Understanding Heart. 하나님, 듣는 마음을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에서 보니까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참 이 듣는 마음이야말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구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구나 동의하게 되죠. 듣는 마음. 성경에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의 돈, 너의 건강, 너의 명예, 너의 지식?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heart, 마음이야. 마음이 가장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마음 지키라고 그냥 어드바이저 한 정도가 아니라 커맨딩하고 있어요. 커맨딩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죠. 3장 16절이에요. 그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영광, 그 풍성함,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구할 바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너의 속사람을 strengthen, 강하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속사람과, 예, 성경에서 무지 많이 얘기하는 마음은 같은 대상이에요. 우리 영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감성이 머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지성과 의지와 감성과 그 밖에 모든 것이 아우러져 있는 인격적인 빙.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성경이 우리 신앙이 자라났다고 할 때, 이 마음이 자라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그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이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자, 성전을 건축한 후에 드리는 기도에도 이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8장 58절이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의지로 내가 잘 알아서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향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과 하여금 주님을 향하게 하시니까 Make my heart incline to you. 제 마음을 당신에게 향하게 해주세요. 근데 거 나아가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당신 율법을 지키게 해주세요가 아니죠. 율법 안에, 율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조차도 주님이 저에게 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에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이 퍼스웨이드 되는 거예요. 이분을 따라갈 만하다. 이분이 명령하시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지는 내가 너무 불편하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지만 선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좋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라지컬리 내가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촉촉히 이렇게 뽀송뽀송할 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이미 그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솔로몬은 마음의 상태와 거룩한 삶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은 상태로 하나님의 법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이 듣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원합니다. 살겠습니다라고 결신하고 작정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예, 100번 결심해도 100번 실패하죠. 더 지혜로운 기도는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나는 못하니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입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도, 구약의 솔로몬도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어떤 면에서는 위로가 되는 게 솔로몬이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를 하고 은혜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되죠? 솔로몬의 마음이 말년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더라.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11장에 나타난 이야기인데요. 예, 그렇게 마음의 중요성도 알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그렇게 우리에게조차도 모범이 되는 기도를 했던 솔로몬이 말년에는 예, 폭망하죠. 폭망합니다. 자,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1장 3절이죠.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예. 아내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이런 거를 보고 어떤 분들은 얼마나 예뻤을까요? 뭐 이렇게 엉뚱한 묵상하는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삼천포로 가지 마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구하고 간절했던 그 다윗의 신앙 예, 완전히 망가졌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all the sudden 갑자기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원인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의 후궁들,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예, 돌려 다른 신들을 향하게 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인의 숫자가 세보니까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니까 1000명이에요. 1000명. 예, 딱 exactly 1000명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1000이라는 숫자가 실은 열왕기상에 한번 쓰였어요. 솔로몬이 몇 번의 제사를 지냈죠? 1000번제를 지냈어요. 1000번제는 exactly 1000번의 제사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상징적으로 솔로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중심이었어요. 솔로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디자이어했어요. 이제 1000번이라는 숫자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의 노년에 그 풍성함과 풍요 가운데 그가 그의 마음이 어디를 디자이어하고 있어요? 정욕에, 욕망에 돌려져 있다는 것을 이 1000명의 여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1000번제를 지내며 하나님을 향해 있던 솔로몬의 마음이 이제는 자신의 정욕에 함몰되어 있어요. 자신의 정욕이 왕이 되자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지만 우상이 뭐예요? 나 돈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나 건강이 필요하니까 건강 주세요. 나 명예가 필요하니까 명예 주세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우상이거든요. 내가 철저히 내가 주인일 때 나는 많은 우상들을 세워요. 예,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우상을 향해 마음이 돌이켰다는 것은 그가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이 된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아내로 삼은 이방 여인들이 예,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어요. 어떻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똑똑한 솔로몬이 이런 위험한 결정들을 했을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갖는 위험, 이것을 몰랐을까? 아니, 그렇지 않죠. 율법에서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요. 또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그 경고한 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미 얘기하셨어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어요. 왜요? 불보듯 뻔하거든요.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지,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이미 이야기해 주셨어요.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솔로몬이 한 명도 아니고 천 명이나 되는, 뭐 그 중에는 이스라엘 여인도 있겠지만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경고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혹시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신앙 아니면 믿음, 자신의 지혜라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나 정도 믿음이면, 나 정도 신앙이면, 나 정도 신앙적 체험이면. 하지만 결론은, 예, 11장에서 보여주는 결론은 이방 여인들이 이겼어요. 이방신이 이겼어요. 자, 여기에도 가르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있죠.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결심하고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그리고 과거의 경험들이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좀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페일했으면 네, 우리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자, 맛있는 음식 좋아하시나요? 아멘. 예. 예. 어떻게 제가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맛있는 음식, 어제 이제 어느 분은 대접해서 이렇게 하는데 한 아이가 천국에 온 기분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우리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음식만이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여행,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엔터테인먼트,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있는 거잖아요.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업,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족, 그 무엇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누려야 할 대상에 실은 노예가 되고 말아버리죠. 어디까지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이고 어느 라인을 넘어가면 이게 앞뒤가 바뀐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 그 순간, 내가 어느 순간 이 학교를 꼭 가지 않으면, 이 전공 꼭 하지 않으면, 이 직장을 꼭 가지 않으면, 이렇게 프로모션이 되지 않으면, 꼭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 행복을, 내 삶의 감사를 쥐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그 순간 이미 우선순위는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월스트레스하게 느끼게 하는 무엇이 있다면 실은 그걸 달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내 마음에 누가 있냐고 성령님 가르쳐달라고 회개할 바가 있으면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것이 지금 무엇이었어요?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될 수가 있겠죠.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무엇이 되었든 무엇이 있습니까? 학교의 노예, 직장의 노예, 아내, 남편, 자식의 노예, 친구의 노예, 우리의 마음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고개를 타며 풍지박산나고 있다면 내 우선순위가 바뀐 거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다른 우상과 연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벼락을 맞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스페셜한 케이스. 근데 하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는 심판은 관계가 깨지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관계가 깨지는 것. 아담과 이브, 예, 벌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관계가 깨졌죠. 죄를 범하고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거니시면서 아담을 찾으시죠. 누가 너가 벗은 것을 알겠느냐? 당신이 주신 이브가 여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그 연인이 나를 망하게 한 원인 제공자로 악인치 크리스. 가인과 아벨, 아담과 이브의 첫 자손들이 형이 동생을 죽이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마음이 그래도 it's okay가 아니에요. 분명히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어요. 관계가 깨집니다. 관계가 깨져버려요. 서로 원수가 된 상태가 돼요. 그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상태, 영적인 심판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어떤 저주, 오늘 본문 속에 솔로몬을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백성들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이제 왕이 됐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백성들이 요구하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셔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스라엘 대표들이 찾아왔어요.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좀 새로운 요구사항을 얘기한 거죠. 우리 여태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성전 건축하고 공 건축하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좀 짐을 좀 덜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3일이라는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면 3일 동안 내가 생각해볼게. 3일 동안 내가 좀 생각해볼게. 돌려보내요. 3일 후에 돌아오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르호보암은 두 무리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첫 번째 무릎은 무리는 엘더들이죠. 장로들이에요. 예전에 솔로몬과 같이 일했던 그런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그러면 그들이 정말 왕의 종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어드바이스 하죠. 자, 젊은 측근들이 말합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무슨 말이에요?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대요. 이 허리는요, 힘의 근원이에요, 힘. 근데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두껍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버지보다 more powerful. 내가 더 강해. 내가 강한 남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찍소리도 못하게 그냥 한번 눌러버려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 어드바이스를 택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마음, 그 저주 가운데 관계가 깨어진다 라는 그런 어떤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 르호보암 사람들이 찾아오고 제안을 하고 3일 동안 그것을 상의하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어떠한 제스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르호보암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없죠. 장로들조차도 굉장히 지혜로운 어드바이스를 하는 장로들조차도 그렇게 보이는 장로들조차도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들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복을 주십니다. 이게 열왕기상에서 얘기하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예요. 근데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매니지먼트 스킬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Servant leadership. 그러면 그들이 다 당신 안에 under control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켜주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젊은 측근들은 말할 것도 없죠. 힘으로 눌러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은 장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젊은 나이가 측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폭망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 구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딱 반역하자마자 군대를 소집합니다. 18만 명을 소집해요. 어떤 그림이에요? 반란이 일어나도 이거를 넉넉하게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18만 명으로 그냥 탱크로 밀면 돼요. 그리고 완전히 폭압정치를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계산이 있으니까,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22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였다. 그렇게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부르셔서 대언하게 하시고 그제서야 순종하는데 근데 이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알 수 있는 건 르호보암이 그냥 나이브에서 그들에게 엄포를 놓고 폭압을 한 게 아니라 그에게 18만 명의 준비된 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서 보고 싶은 거는 장로들의 지혜를 따르는지 않은 그래서 망한 솔로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도 장로들에게도 그리고 떨어져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지 않죠. 그리고 이들은 두 나라로 찢겨지고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또 나라로 대표적인 나라로 소개가 됩니다. 자, 르호보암은 다른 사람들도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젊은 측근들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그리고 액션을 취한 거죠. 장로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마음은 아예 애초부터 없었어요. 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들, 지식과 경험과 돈과 무엇이 되었던 그런 것으로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평화로워 보여도 결국 힘에 의한, 돈에 의한, 지식에 의한.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러한 상태가 세상의 눈에 아무리 평화로워 보여도 원수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원수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내 정욕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듣는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정욕이 원하는 그 마음을 따라 살다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를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심판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저희가 성경은 이렇게 자신의 죄로 마땅히 고통받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요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서 망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죄 가운데 망한 우리의 모습인데 예,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에베소서가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일이 결국 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그 은혜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일까지 하셨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거고요.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가 멀리 있었는데 너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나뉘어진 두 마음이었는데 하나로 만드셨대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뉘어졌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고 에베소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지 않는 것이 그냥 막연히 죽고 나서 지옥에 가고 그런 이슈가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관계의 깨짐으로 원수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뉘어졌던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한 가족이 되는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바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였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뉘어지고 서로 원수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좀 돌아보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을 같이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렇죠? 내 생각, 내 욕심, 내 판단, 내가 주인이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러셔서 율법을 주셨고요. 그러셔서 직접 오셔서 당신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가족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